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뜻깊은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 관계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라는 말이고 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또 남남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친구라는 말도 사용하고 또 관계가 나빠질 때는 원수라는 그와 같은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 안에서도 그 관계를 여러 가지 말들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라는 말도 사용하고, 그리고 자식, 부모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뭐 삼촌, 사촌, 이모, 고모, 형부, 동서 이와 같은 서로 간의 관계를 지어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형제나 자매, 부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친구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그게 여러 가지 사랑으로 묶여져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이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밀한 사람이 부부이지만, 그러나 부부가 서로의 신의를 저버리게 될 때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그와 같은 가족 관계도 우리가 영원할 것 같고 또 최고일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이지만, 그러나 돈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도 이 형제는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보다 못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헤어지면 이제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관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의미가 넓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도 친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이 교실 안에 있으면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친구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폭넓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이 형제보다도,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친구가 더 친밀한 그와 같은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친구는 그냥 그저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사이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면 더 이상 친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친구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그는 나의 친구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항상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신의를 지키는 믿을 만한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둘이 서로가 사랑하고 믿음과 신뢰를 줄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친구 관계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친구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그와 같은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그가 한날은 자기의 형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참을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났고 그가 자진하여서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골리앗의 칼이 들려져 있었고 한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이 특심한 그런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이 요나단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시종 한 사람과 함께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서 이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어지럽히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볼 때에 그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들은 핏줄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형제보다도 더 나은 우정을 나누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친구, 또 나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친구를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과연 다윗과 요나단처럼 나에게도 그와 같은 친구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가 사람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지위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감히 그의 신발끈에 손도 댈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지만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짐작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그런가 해서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리어 우리는 그분의 원수가 아니었던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죄악 가운데 행하였던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또한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신다니, 그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믿기 힘들고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비현실적인 그와 같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제로 사실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곧 너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서 내가 평생 나의 삶이 다하는 동안 영원토록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이신가?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또 내가 그분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그것이 잘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평생을 종처럼 산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사실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친구로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그 사랑에는 친구로서의 사랑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를 우러러보고 그를 찬송하고 찬미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분으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을 때는 그가 우리의 친구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친구로서 그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친구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진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큰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로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꿈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서, 나의 미래를 위하여서, 나의 직업을 위하여서, 나의 꿈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산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이 무엇을 위한 행복입니까? 자기를 위한 행복이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내가 이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많은 재물을 모으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재물을 모읍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꿈을 성취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에서 행복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 곡간을 짓고 그것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곡식을 쌓아두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마음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제는 평생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재물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그 삼성그룹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패밀리가 삼성 가문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삼성 가문의 자녀들이라면 행복할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주님께서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많은 재물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이 우리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남을 위하여 내어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이 생명을 어떻게 남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때때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랑을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그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른 어떤 사람의 죽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그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로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멀찍해서 나의 구원의 구주 주님으로 말하면서 멀리서 그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에게 불충성스러운 그와 같은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형제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밀하게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친구 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나의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친구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어떤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친구인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그의 명하는 대로 행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그것은 감히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듣는 것도 참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히 우리 자신 스스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에 또 제 자신에게 말할 때에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언뜻 선뜻 거기에 대하여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 자신과 저의 양심을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냥 단지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나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가능하겠는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것이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러야 하는데 어떻게 그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이해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가.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할 때에는 이 친구 사이에 있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에게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종은 단지 시키는 대로 자기가 알든 알지 못하든 시키는 대로 그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생각들, 자기의 고통들,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붓고 비밀을 나눕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체험하기를 그가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 인간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형제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조금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그 돌에 맞는 것, 그 아픔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는 열린 하늘을 보았고 그 하늘에 자기의 주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육신의 눈으로 그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자기의 주님이 자기를 보시고 또 자기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실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음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충만하신 것을 자신들의 영혼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바로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의 그 크고 높고 깊은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떡이고 보잘것없는 잔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만 맛보기만 하면,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진실로 이 세상의 재물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불타는 열정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사랑의 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